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일 백악관에서 국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6월 초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접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CNN 방송은 지난 7일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정찰총국과 직접 비밀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마이클 앤턴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백악관은 8일 앤턴 대변인이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앤턴 대변인은 나라에 봉사하고 정책을 수행할 기회를 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앤턴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앤턴 대변인은 백악관을 떠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강사 겸 저술가로 활동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앤턴 대변인의 사임 결정은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퇴임과 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했으며 후임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국가안보 보좌관에 공식 취임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9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 러시아 기자들이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폈지만 리용호 외무상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리용호 외무상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공보실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리용호 외무상이 동북아 지역 안보와 남북한 대화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 두마에서 화학 무기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9일 시리아 중부에서 시리아군 공군기지가 미사일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전투기 2대가 홈스 지역 공군비행장에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5발은 시리아에 의해 격추됐고 3발은 기지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국영언론도 정부군을 인용해 이스라엘 소속 F-15 전투기가 비행장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시리아 화학무기 이란군 헤즈볼라와 연계된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에서 8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헝가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집권 여당 피데스는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의석 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133석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런 선거 결과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연임을 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헝가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부터 총리직을 맡아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환영하는 군중을 향해 우리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헝가리를 구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라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 9일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개월간 이란 핵협정을 깨뜨리려 했지만 이 협정은 그런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사람들이 앓는 질병 중에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휘고 통증을 유발하는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이 노화가 대표적인 원인인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뼈가 약하고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앓는 병이죠. 따라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의료진이 평균 연령 50살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유제품 섭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뼈 영상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유제품의 덕을 크게 보는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제품을 많이 먹는 남성의 뼈의 밀도가 높고 척추의 힘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50살 이상 남성에게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노후에 뼈 건강을 생각하는 남성분들, 지금부터라도 유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7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온 후에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이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1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7도, 신의주는 6도에서 1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19도, 함흥은 4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인 당신을 찾아 먼 길을 찾아왔다고 노래하는 데이빗 소울의 Silver Lady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hotel, the no star hotel, still I had to learn that the one shining thing in my mind was the sweet love I had with you. And honey, you're my last hope, and who else can I turn to? Come on, Silver Lad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액의 관세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던 와중에 미국 정부는 무역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만약 이란과의 핵 합의를 어기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내전 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에서 두마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40여 명이 독가스를 흡입해서 숨졌고요. 민간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구호기구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반군 단체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호기구들이 제공한 현장을 화면을 보면 이제 갓 젖을땐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거나 가쁜 숨을 내쉬면서 울부짖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예,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자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로 무고한 시리아 국민들을 공격한 상황을 규탄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악랄하고 끔찍한 뉴스는 없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we'll be making some major decisions over the next 24 to 48 hours.
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중대한 결정을 할 거라면서 현재 군 수뇌부 등과 상황을 심각하게 조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관련 발언을 했군요.
네, 매티스 국방장관은 9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거를 보증했었다고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판단인가요?
네,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 후에 시리아의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요. 유럽연합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저지하라고 러시아와 이란 측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외무장관 성명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기구 조사를 요구했고요. 유엔은 미국과 러시아 요구로 9일 두 번에 걸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엽니다.
네, 이 당사자인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날조된 일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시리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서방 측이 설득력 없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라면서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했고요. 또 러시아도 서방 측이 내놓은 사건의 개요가 날조라는 외무부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내무부도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행동의 구실을 찾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네, 시리아 정부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내전 격전지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사례만 몇 개 보면요. 2013년 8월에 아인타르마, 자칼마 등지에서 사린가스 공격이 있었고요. 이듬해 4월에 크파르지타 일대에서 독가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전투가 격화되던 알레포에서도 겨자가스가 살포됐고요. 또 2016년 9월에는 다시 알레포에서 염소가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예, 이런 의사표시가 아사드 정권의 오판을 불렀다는 비판이 미국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철군 의사를 밝힌 뒤에 아사드와 러시아가 대담해졌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응징할 걸 촉구했습니다. 또 수전 컬린스 상원 의원은 이번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계획을 재고할 걸로 보인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했네요.
네, 전 세계가 시리아 민간이 화학무기 공격에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백악관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취임 하루 전인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아메리카니스트, 미국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 외교 방식에서 자신은 당근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볼튼 보좌관 워싱턴 정가에서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해 6월 한 기고문에서도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잃거나 결코 규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볼튼 보좌관 취임으로 시리아 사태는 앞으로 더 예측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대치 상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언제나 친구일 거라는 글을 8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고 관세는 호혜적이 될 것이며 지식 재산권에 대한 협상도 이뤄질 거라면서 두 나라 모두에게 훌륭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죠.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8일 CBS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조건을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방법을 쓸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중국의 태도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레리 커들러 위원장은 같은 날 CNN에 출연해서 나는 관세 부과 찬성론자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관행이 공격적인 조치, 추가 관세를 정당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무역위원회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 등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한 계산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를 비롯한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도록 관세를 도구로 압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세를 통한 대중국 압박은 9일에도 계속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자동차를 중국에서 미국에 보낼 때는 관세가 2.5%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동차를 보낼 때는 관세가 25%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무역이 여러 해 동안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권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인데요. 중국 관영 언론도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지 단순히 미국 내 불안한 정서와 주식시장 등을 달래려는 조처인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만약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군요.
네, 9일이 이란의 원자력 기술의 날이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기념회의 석상에서 만일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에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측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것도 일주일 안에 후회하는 결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핵 합의를 어기면 일주일 안에 일주일보다 더 빨리 그들은 후회할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개월이 됐다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핵 합의는 매우 강력하고 지금도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등 7개 나라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했는데요. 보통 이란 핵합의라고 부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기존의 약 2만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약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요. 농축 우라늄의 비축량도 98% 줄이기로 했고요. 그 대가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한다고 공식 선언했고요. 이 합의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핵 합의를 위반했고 제재 해제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국민의 민생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무기와 테러, 또 부패한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다음 달까지 재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또 지역 정세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이란은 주변국들과 우호적으로 지내길 원하며 다른 나라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을 의식한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데요.
네.
예, 이란 내의 집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강경 세력도 필요하고 온건 세력도 필요하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텍사스 주가 국경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2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9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번에 의원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까요?
네,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CEO의 청문회가 10일부터 열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민개혁 문제 등도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최근 행정부 개편에 따라 새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속속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앞으로 상원 청문회에 서게 될 지명자들 누가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는데요. 폼페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폼페어 지명자가 인준받을 경우 공석이 될 CIA 국장 자리에 지나 헤스펠 부국장을 지명했고요. 또 최근 외유 논란, 또 보훈부 민영화 갈등 속에 물러난 데이비드 설킨 전 보훈 장관 후임으로 백악관 주치인 이 로니 잭슨 제독을 해군 제독을 지명했는데요. 이들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원 인준 표결은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만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무난히 인준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현재 뭐 공화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51대 49니까 사실 뭐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네.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이 폼페오 지명자와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서 물고문 문제로 반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특히 이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서는 폴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스펠 지명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큰 문제가 됐던 이 물고문에 관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물고문에 대한 헤스펠 지명자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헤스펠 지명자를 둘러싼 이 물고문 의혹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헤스펠 지명자는 1985년에 이 CIA에 들어온 이후 주로 외국에서 대테러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2002년에 태국에서 비밀 CIA 감옥을 운영하면서 아랍계 테러 용의자들을 물고문하고 이게 문제가 되자 관련 동영상을 폐기하는 데 연루됐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헤스펠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라고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떻습니까? 이 폼페오 지명자는 이미 지난해 이 CIA 국장 지명자로 이 상원 인주청문회에 선 일이 있는데요.
네, 뭐 무난히 지명받을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뭐 CIA 국장, 국무장관은 또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또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이번 주 청문회에 앞서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폼페오 지명자 아래서 일했던 직원 수십 명이 지난 6일 인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늘 진실을 말해왔다면서 충분히 국무부를 이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는 어떻습니까?
네, 잭슨 지명자는 오랫동안 이 백악관 주치의로 일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행정에 관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훈부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원 보훈위원회 소속인 제리 모런 의원은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잭슨 지명자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이드 지명자 가운데 인준받는 데 실패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 백악관이나 공화당에 큰 타격이 될 텐데요. 어떻게들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나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주에 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명자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가 이 증인으로 서는 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문회에 10일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 정보 유출 논란하고요. 또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 페이스북 계정 등을 이용한 문제 등에 관해 해명할 예정입니다.
네, 저커버그 CEO가 이미 이곳 워싱턴 DC에 와 있다고요?
네,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저커버그 CEO가 청문회에서 하게 될 모두 발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 모두 발언에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과했고요. 또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정보 보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처가 이 페이스북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회사 수익보다는 이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정보 보안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용자들이 정보 보안 설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고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014년 이전에 광범위한 페이스북 정보에 접근했던 모든 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페이스북에 정치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정보 유출 논란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성격 검사를 위한 이 페이스북용 앱을 개발했는데요. 이 코건 교수가 이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에 넘겼다는 이 내부자 폭로가 지난달에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특히 이 회사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의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더 논란이 됐죠.
네, 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뭐 수천만 명이 달한다고요?
네, 뭐 애초에 피해자가 5천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뭐 실제는 8,7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가운데 대부분인 7천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측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의 정보만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 측은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에게 9일부터 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앱의 목록을 작성해서 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측에서 대처에 나섰는데 자, 이번 청문회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의원들이 저커버그 CEO의 해명에 수긍을 하게 될까요?
뭐 의원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BBC 방송은 페이스북이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왜 미리 이 유출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등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는데요. 실제 배치가 시작됐군요.
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가 주방위군 병력 250명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방위군 대변인이 지난 6일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애리조나주 역시 이번 주 안에 150명을 국경지대에 보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4,000명이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6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이 최고 4,000명의 병력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주 방위군 병력이 그럼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국경 수비대에 알리는 등 이 정보나 기술 지원 등을 맡게 된다고 지난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주 방위군이 불법 이민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행법상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부분의 경우 주 방위군이 국경 경비대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자, 이번 조처에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8일 ABC 방송의 이 This Week라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국경이 강화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런 반대 목소리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조처라면서 옹호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보서트, 이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have to send a red light. Stop coming. Stop taking that journey. Now we've got a leaking boat on our border. And we're all quibbling with how much water is in the boat and how fast.
네, 8일 같은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서트 보좌관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는 이 적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7일 트위터에 이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안전과 안보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이 캐치 앤 릴리스라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 심리를 받을 때까지 계속 구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이 법원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금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예.
몇 날 몇 시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알려준 뒤에 이 풀어주게 되는데 이 추방당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 방위군을 이렇게 국경지대에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방위군 배치를 중요한 조처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주 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국경을 강화하고 담장 건설을 돕기 위해서 6,000명을 배치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경 넘어 들어오는 이 마약 밀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 방위군 병력 1,200명을 보냈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의 배치와 이번 배치가 다른 점이라면 뭘까요?
네, 뭐 당시는 1년 정도 이 단기 배치였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 건설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땐 얼굴의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좋다는 The Weeknd의 Can't Feel My Face 들어보시죠.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But at least we'll both be beautiful and stay forever young. This I know. This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without it. She told me you'll never be in love.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But I love it. But I love it. 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All the misery was necessary when we're deep in love. Yes, I know, yes, I know, girl,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후론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미국에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미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자 지역 여성들이 시리아 난민 여성을 돕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성들은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시리아 난민 가족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닉스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달콤한 기획,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
When I bake, I am happy.
저는 과자를 구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누르 알무사 씨가 먹음직스러운 시리아 전통 과자를 굽고 있습니다. 알무사 씨는 시리아에 있을 때 어린 딸이 총에 맞고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자 요르단으로 탈출했는데요. 요르단에서 4년을 머문 뒤에야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Whenever I came, I haven't anybody, any.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친구나 가족은커녕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절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저는 시리아에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 과자를 자주 구웠는데 미국에 와서는 이들 자원봉사자 덕분에 집에서 만든 과자들을 밖에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알무사 씨는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의 회원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애리조나에 많이 유입된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들이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파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이 프로그램을 만든 7명의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텐 자쿠아니 씨는 처음 한 교회에서 시리아 과자를 팔았을 당시 800명의 사람들이 몰렸고 과자는 금방 동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After the overwhelming response of the first year in Swiss exchange, we continue to host.
처음 과자 판매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교회나 유대교 회당, 애리조나 주립대, 지역 책방 등지에서 시리아 과자 판매 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의 설립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요. 종교나 배경은 다 다르지만 시리아 난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과자를 판매처까지 운반하고 때론 통역을 하면서 과자 판매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자쿠아니 씨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난민들을 돕게 됐다고 했는데요. 군인이었던 자쿠아니 씨의 아버지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고 어머니와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은 10년 후에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When we came, he already had a small house for us, so we did not have to go through.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지가 작은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난민들처럼 큰 고생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보증인이 되어줬던 미국인 가정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도 따고 직장도 구할 수 있었다고요.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는 피닉스 난민교류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6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난민 여성들의 출산 축하 행사와 시리아 식사 모임, 난민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Melik Akulis 씨는 독서 프로그램을 위해 매주 난민 가정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We didn't only create this opportunity for children. To read with a local volunteer in English.
우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 아이들에게 단순히 영어책을 읽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독서 능력과 이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이 난민 가정들을 연결해서 서로 친분을 쌓도록 하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시리아 과자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자쿠아니 씨는 난민들이야말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조금씩 힘을 보탠다면 난민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콩고 난민 가족의 랭캐스터 정착기. 운전을 할 땐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펜실베니아주의 랭캐스터.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에블라 씨 가족이 Church World Service, CWS라는 난민지원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두바이를 거쳐 뉴욕을 통해 랭캐스터에 오기까지 머나먼 길을 거쳐온 에블라 가족. 미국의 생소한 문화와 규칙을 듣는 얼굴에선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You cannot give money or tips to police officers.
경찰이나 공무원에겐 어떤 형태로든 현금을 줘선 안 됩니다. 아무리 고맙더라도 돈은 절대 안 돼요. 팁도 안 됩니다.
CWS는 랭캐스터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이 지역에 유입된 난민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CWS의 직원들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This way. We're gonna head to the bus station.
랭캐스터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에블라 씨 가족. 이날은 시내로 나와 직장이나 병원에 갈 때 필수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에블라 씨 가족에겐 버스에서 내릴 때 배를 누르는 것조차 생소한데요. 자원봉사자인 둑스 칼람바 씨는 본인도 2년 전 랭캐스터로 온 이민자이기에 그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The people, the language, the culture, you know, everything is different.
사람도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낯설죠.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했다곤 하지만 미국식 영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익숙한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익힌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콩고를 떠나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수년간 머문 후 마침내 미국에 오게 된 음타비 에블라 씨는 미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내 나초 오는 음바카 니 조이시 아메리카 우마리카 니
전 미국이 우리 가족을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내 나라니까요. 저와 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단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볼라 씨 가족. 콩고 전통 요리를 해먹으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온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블라 씨 가족은 고향의 노래를 위로 삼아 새로운 조국, 미국에서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티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이렇게 티 안 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이 표현은 쿨한 척하다, 즉 모른 척하다, 아무렇지 않는 척하다, 침착하게 대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바로 문자 보내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봐.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노력했어.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계단에서 넘어지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침착하게 관심 없는 척하면 그 사람이 가격 내려줄 수도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오늘은 play it coo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 일명 페파가 지원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소녀들이 위력이나 강압에 의해 첫 성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감염될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날마다 약 1,00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이 HIV에 감염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의 HIV 감염률은 젊은 남성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파는 이런 비극적인 수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녀들이 에이즈 감염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드림즈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자신과 동료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보건외교 특별대표 겸 미국 국제에이즈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대사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이어가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입었고 또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와 같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쓰도록 독려하고 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50만 명의 사춘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드림즈 프로그램에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드림즈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은 10개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HIV 추가 발병률은 25%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0개 국가들은 그동안 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3분의 2가 포함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마다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폭력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를 감안해 페파에서는 9살에서 14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성적 경험 시기를 늦추도록 교육하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벅스 대사는 올해는 미국인의 관용과 협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페파 15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에 걸쳐 많은 소녀와 여성을 후원해왔던 노력과 발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